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연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성경 합독뿐만 아니라 회중 축도 말씀도 에베소서입니다. 우연입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스펠 스토리, 히즈 스토리라고 했죠. 그 섹션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노래하면서 에베소서 절반을 마무리 짓습니다. 4, 5, 6장 마이 스토리 달라우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는 헌집 벗고 새집 입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의 스토리,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반부에 기초를 다져 놓아야 후반부에 빌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5, 6장의 구조, 마이 스토리, 크리스찬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옷을 벗고 입는 그림 언어라고 했죠. Old humanity, 즉, 옛사람을 벗어라. 욕심과 구습을 벗어라. New humanity, 새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라. 도둑질을 끊어라, 벗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입어라.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벗어라. 선한 말을 하고 은혜와 덕을 끼치라, 입으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 떠드는 것을 버려라, 벗어라. 친절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라, 입으라. 영어 성경에 분명히 put on new humanity, put off old huma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 메시지의 주안점은 거짓을 버려라, 벗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입으라에 두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전파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거짓은 공동체에 치명적입니다. 거짓말에 공동체 혹은 온 나라가 현혹되면 파멸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말이 아닌 것. 거짓말이지요. 거짓말하는 입을 혹은 입술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시면 크리스찬 라이프인 나의 이야기를 쌓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복화술에 사용되는 인형의 입 혹은 입술입니다. 그 인형에 손을 넣어 인형 입을 벌렸다 닫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인형의 실제 소리는 복화술사의 것입니다. 인형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흉내만 냅니다. 꼭두각시 입술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일구 예언하는 입이겠습니다. 믿을 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의 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입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 협작꾼의 입술입니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조 메카스입니다. 위스콘신 공화당원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 위협이 커지자 상대방 정객을 빨갱이로 몰고 간 자입니다. 그 악랄함이 극에 달해 심지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마샬 장군이나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포함해서 미국 정부의 205명의 공산주의 간첩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냥 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 봐라, 이 속에 당신들이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보여주지 않는 협작군이었던 것이죠. 지금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기이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협잡에 갇혀서 옴죽달싹 못했습니다. 정치적 협박용으로 위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굴복했었죠. 민주주의가 뒤집어진 정치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TV 청문회가 열렸고 메카시는 결국 그 허위 주장을 한 것이 들통나 비난을 받고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만은 후유증은 막대했습니다. 엉터리를 폭로했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용감하게 나서서 그걸 밝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한 선동의 민주주의가 취약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나서면 정치인의 페르소나는 달라집니다. 극중 역할 배우가 된다는 뜻이에요. 정치인 페르소나는 더 이상 한 아내의 남편, 자녀들의 아빠가 아닌 것이에요.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의 전쟁 실탄이기 때문이에요. 그 입은 끈질긴 선동을 위해 동원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공직자의 입은 고로 진리를 무서워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정치적 검도를 우습게 여기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변인이 되어버립니다. 정중하거나 공손하거나 예의 발라야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인격 사례를 자행해요. 자신의 입이 사악한 목적에 이용당합니다. 결국 속이 빈 강정처럼 허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도 다 알면서 그렇습니다. 거짓에다 품위도 없고 과대망상이고 업무론을 마구 찌끄리는 요즘 세태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팩트도 없습니다. 엉터리고 저열하고 비열하고 고발과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요. 공포에 휘둘리는 상대방을 보고 오히려 깔깔거리고 재미있어 하죠. 존경받는 명망가에게 모욕 주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참 악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들의 선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러한 거짓 입술들의 사례는 선지자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살펴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고관 대작들의 그 실언들을 조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안식과 휴식을 얼마나 약속했었습니까? 그러나 거짓 리더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씀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횡설수설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 아시리아에 붙었다, 그 강대국을 오락가락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과 언약을 맺게 되죠. 사마리아를 침공한 아시리아 제국과 맺은 죽음의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경건한 척하든지 미끈한 말에 능한 예루살렘 리더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세 번이나 말했어요. 세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레토릭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주술이에요. 주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애국심 고치 구호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껍데기 경건은 이웃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와 정책을 그냥 덮는 덮개를 적용하는 걸로 보았던 것입니다. 참된 말이 아닌 것을 대변하는 입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복화술 인형을 제가 말했는데요. 그 인형은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해요. 주인의 목소리에 따라서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192연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하고 변덕쟁이이죠. 어떤 신호를 내보내는 나팔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협잡과 선동의 입술, 사기꾼의 말, 음모론자들,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들고 이것을 까발리겠다고, 오픈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팩트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기 목소리가 없는 입, 일구이연하는 입, 선동질하는 입, 이 모든 입술들은 진실을 말하는 그릇이 못됩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죠. 복화술 인형의 입술이 그렇습니다. 협작군의 입술이 그렇습니다. 일구이연하는 입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악인 보고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를 선동가라고 하죠. 이러한 선동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며 협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악하고 거짓임을 알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선동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가짜인 것도 문제인데 선동적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선지자의 진실된 말이 선동적인 가짜 목소리를 대체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은 더군다나 공동선에 관한 말입니다. 모든 이웃을 아우르는 우애 넘치는 선에 관한 말입니다. 아무 이데올로기와 제휴가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동에 대처하는 진실된 목소리입니다. 신약에서 선동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와 함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고발하면서 정권의 아부성 발언부터 합니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부하죠. 그러고 나서 총독님을 더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강 고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놈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또 성전마저 더럽게 하려 했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총독께서 친히 바울을 심문하시면 우리의 고발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 전문가가 바울을 총독 앞에 고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유대인들도 덩달아서 그 고발인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동에 넘어간 유대인 때문에 바울이 당한 고통,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 선동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요? 자신만을 위한 계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선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동가도 일구이연자도 복화술사도 그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복화술사가 부리는 인형의 입을 볼 것이 아니라 복화술사의 입의 움직임을 오히려 감시해야 합니다. 누가 그 인형의 입을 조종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누가 모호한 발언을 하는지 시키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누가 말의 품위와 품격을 해치고 예의 반듯한 말,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을 업수여기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적이거나 일구이연 말을 한다든지 냉소적인 입술을 가지고 하는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삶을 해치는 독입니다. 성경의 지혜 선생인 잠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 뱉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거짓, 가짜 뉴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9번째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는지요? 십계명 해설이 약간 필요한데요. 거짓 증거를 금하는 계명, 이웃과 함께 살면서 언약의 요구하는 바는 행위, 액션에 대한 압도적 관심에서부터 말과 언어, word and speech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종과 행동이 중요하고, 말과 언어는 좀덜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거짓 증언 금지가 이웃을 여러모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거짓말에 앞서 계명 위반을 일으키는 말이나 언어 수위에 반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거짓 언어 금지는 거짓말에 대해 제재하는 일반적인 규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재하는 규율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내 이웃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형식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공동체 내 관계 유지 이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혼사, 이웃의 삶,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거짓말은, 즉 거짓 증언은 다른 안전장치들을 취소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공동체 안에 멤버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복화술사의 인형 노릇을 할 것입니까? 메카티와 같은 선동가로 나설 것입니까? 우유부단하고 일구연하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공동체 앞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서 실천도 못해보고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신뢰하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중함이나 소심함,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그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도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참인지 거짓말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갈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다툼이 있고 당파가 참 많았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옥석을 가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편지를 받아본 공동체처럼 진리에 관한 한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이서 한 장인데요. 1, 2, 3, 4절에 각각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공동체,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짜뉴스가 횡행한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짓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리의 새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